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필리핀에 배치한 최신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철수한다고 필리핀 군사 당국자가 4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현지 매체들과 스트레이트 타임즈,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군은 필리핀 북부의 루손섬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인 타이폰 중거리 화력 체계를 오는 9월까지 철수할 계획이라고 필리핀군 대변인 루이 데마알라 대령이 이날 말했습니다. 데마알라 대령은 타이폰이 계획대로 9월까지, 어쩌면 그보다 이른 시점에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훈련 목적으로만 이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신형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4월에 필리핀으로 들어간 뒤에 4월부터 6월 사이 진행된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훈련인 발리카탄과 살락립에서 사용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지난 1987년 옛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맺었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탈퇴한 이후에 첫 번째 중거리 미사일 체계 배치 사례였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은 타이폰 배치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둥주인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사안을 놓고 인내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둥 부장은 아울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영내 안보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결국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극심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진행된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서방 진영의 견제에 공동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현 세계 정세가 한 세기 만에 전례 없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SCO가 역사와 공정, 정의의 관점에서 올바른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SCO 회원국들이 간섭과 분열이라는 현실적 도전에 맞서 더욱 단결하고 외부 간섭에 공동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한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해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라는 현실적 리스크를 맞아 우리는 발전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SCO가 서방의 견제에 맞선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다극 세계가 현실이 됐다면서 SCO 회원국들의 안보 보장이 SCO 내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선거운동 담당자들과의 전화회의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의 면담에서 재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아무도 나를 밀어내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이 경쟁에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의 면담에는 주지사 10여 명이 직접 참석했고 일부 주지사는 화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 직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항상 우리를 지지해줬다면서 우리도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의 미 공군기지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처음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일본 내 공군 자산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미 공군은 미사와 기지에 배치돼 있는 F-16 항공기 36대를 F-35 전투기 48대로 교체하게 됩니다. F-35는 첨단 레이더 회피 역량과 적의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5세대 전투기입니다. 미 국방부는 또한 미 공군이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퇴역하는 F-15 48대를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희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이 유럽에서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미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돈 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을 고위험국으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러 간 새 조약 체결 등 양국의 관계 강화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구름 많겠고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3도, 최고기온 21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 2.5m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고위관리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은 유엔 헌장과 제재 위반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더글러스 존스 미국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3일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이 유럽에서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 부차관보는 이날 BOA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하고 있는 일은 유엔 헌장과 제재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upport that DPRK is providing, that China is providing, is fueling a war of aggression in Europe.
존스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 용감무쌍하게 싸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다면서 한국은 탄약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과 관련해선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난 일이 대서양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과 침략을 계속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찾고 있는 만큼 북러 조약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연관성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nother example of the ways in which what happens in the Indo-Pacific can impact also transatlantic security.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이런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나토가 올해로 창설 75주년을 맞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32개 회원국들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정상들과 이스라엘과 일부 중동국가 외교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존스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정상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점점 더 많은 동맹과 나토의 파트너를 찾는 이유는 나토 동맹들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도전이 종종 우리 파트너들이 전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 also includes the partners in the Indo-Pacific because what we are increasingly finding both the allies and NATO's partners.
이어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고 정상회의에 그들을 초청함으로써 우리는 통찰력과 교훈을 교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통의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의에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의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회의는 세 번뿐이며 그중 하나는 32개 나토 회원국 정상이 인도태평양 파트너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3년 연속이 될 것이라며 이는 나토 동맹들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동맹들이 유럽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고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도전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이야기하고 경험과 교훈을 교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allies are increasingly recognizing that there are the links between security in the Euro-Atlantic.
존스 부차관보는 또 중국과 북한의 지원이 대서양 안보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라며 인도태평양 안보와 대서양 안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그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곳에서 일어날 불길한 일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our Indo-Pacific partners, they have said what happens in Ukraine will directly impact their security and may presage.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 동맹과 인도태평양 파트너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준수할 것을 금융기관들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한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 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을 고위험국으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의 국제금융연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여전히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불법 활동이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관할권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북한에 대한 대책을 다시 시행하고 집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과 이란, 미얀마는 여전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대응 조치 대상인 고위험 관할권 목록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특히 금융기관들이 북한 혹은 이란 금융기관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지한 미국의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미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 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총회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 미얀마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로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된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 관련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각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은 지난 2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인과 북한 기업만 제재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의 조력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North Korean companies, North Korean individuals and others. And when it doesn't,
루지에로 국장은 북한 개인과 북한 기업만 겨냥하는 최소한의 제재만 가하고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의 은행과 기업, 개인 제재 회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북한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 지적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연례회의에서 고위험국으로 재지정되자 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것은 기구가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물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이 법정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미국 최대 유대인 단체이자 법률 회사인 반명예훼손협맹 연맹 ADL의 조나선 그린블렛 최고 경영자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들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리인인 ADL의 그린블렛 CEO가 대북 소송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블렛 CEO를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ADL의 소장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내 테러 공격과 연계된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를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단체를 지원하고 10월 7일 공격에선 물질과 재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We have known for year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Palestinian terror groups and militants.
북한과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및 무장세력 간 관계가 있다는 것은 수년 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7일 이후 그 증거가 밝혀졌습니다. 첫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을 죽이려고 총을 쏘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북한산 군수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훈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훈련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지원입니다. 이 또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거리 밑에 터널 시스템을 건설해 인질을 붙잡아 두거나 무기를 저장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 기술자들과 정부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공개 법정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부는 처음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 무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VOA에 북한 무기가 과거는 물론 최근에도 하마스에 의해 사용됐다는 공개적인 일련의 증거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하마스 간 군사협력의 징후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하마스의 무기를 직접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And again, I don't know how this person in the government who you spoke to would define a relationship or collaboration.
해당 관계자가 관계나 협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를 기술 원조, 훈련 및 지원, 군수품, 가자지구에서 발견된 북한 무기로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확신이 있습니다. 대중도 납득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도 납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끔찍한 폭력 행위에서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과거 승소한 유사 사례가 있나요?
So to answer your question, yes. There are firm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secured judgments.
그렇습니다. 이란, 리비아, 수단 등의 국가를 상대로 한 다수의 이전 사건에서 판결을 받거나 합의한 회사와 단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ADL이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법률 사무소는 유사한 소송에서 180억 달러 이상의 성공적인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신해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매우 낙관합니다. 원고들에게 금전적 보상도 받게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유대주의와 증오를 저지르는 데 있어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같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북한에 소장을 보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입니까?
It's a really good question. I mean, clearly there are obstacles even to serving papers, right?
북한에 있는 피고인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에도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 소송을 전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서류를 송달받았고 소송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았으며 117페이지 분량의 고소장 사본을 받는 등의 절차가 완료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이란이나 시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 워싱턴 DC에 변호사를 보내 연방법원에서 우리를 상대로 변론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러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들이 우리와 법정에 서든 안 서든 그들이 한 역할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한 일을 증명하고 피해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게 할 것입니다.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인데요. 그런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So I think the lawsuit has three key components, or the three key reasons to do it, I should say.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소송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에 접근하면 이들 나라의 자산에서 돈을 빼낼 수 있으며 미국 납세자들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잔악 행위를 저지른 야만인인 하마스를 감옥에 넣거나 수년 동안 하마스를 확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승인한 이들 나라 정부의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의미의 정의가 아닙니다. 법원이 공정하고 옳다는 것을 단번에 증명할 때 정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례와 이번 소송에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비어 부모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나요?
Well, in all honesty, I'm not familiar with that case. So I need to do a bit of research on what happened and why it happened.
솔직히 그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심원단이 심리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검토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판사가 유죄 또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에 비추어 사실을 평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4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는 판사가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Perhaps. I mean, this case is about the Americans who are affected by 10/7.
아마도요.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7일 사건에 영향을 받은 미국인들에 관한 소송입니다. 130명의 원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미국인이 있을 수 있어 조치를 취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에도 법원이 있는데요.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십 개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공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처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국가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송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최종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s you said before, like you can't just correspondence is complicated with Pyongyang.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과의 서신 교환은 복잡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만 소장 등 서류 전달은 쉽지 않습니다. 몇 달이 걸릴 겁니다. 이후 판사가 배정되고 판결을 받으려면 아마 2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판사가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2,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2024년 여름인데 빠르면 2027년 여름까지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인 유대인 단체 반명예훼손연맹 ADL의 조나선 그린블릿 CEO로부터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주원 기자였습니다. 최근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서해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불법 환적이 동해에서도 발견된 건데요. 최근 북러 간 협력 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원산 앞바다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에 선체를 맞댄 대형 선박 두 척이 보입니다. 지난 3월 말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들 선박 두 척은 길이가 각각 145m와 100m로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실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쪽 선박에 달린 크레인이 바로 옆 선박의 적재함 위로 뻗어 있다는 점입니다. 석탄을 옮겨 싣는 과정이란 점을 추정케 하는 대목입니다. 선박이 자리한 곳을 기준으로 약 1km 반경엔 부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멀쩡한 부두를 놔두고 굳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난도가 높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평범한 장면은 아닙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검은색 물체, 즉 석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과거 유엔 안보리 등이 지적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외환의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서해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과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상에서 횡행하던 선박 간 환적이 북한 영해로 옮겨져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해가 아닌 동해에서도 매우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 두 척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일부 나라의 제재 위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외환의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VOA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 제재 1718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선박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designation seems no longer possible since the P5 can no longer agree at the Security Council and
그러면서 러시아 선박 등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 그리고 유럽 연합과 같은 국가 연합체에 달려 있다며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의 독자 제재를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동해 바다가 북러 간 협력 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석탄, 유류를 거래하는 주요 항구가 한반도 동해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군사 장비와 탄약을 실은 컨테이너를 북한 라진항에서 선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BOE는 최근 라진항의 러시아 전용 부두에서 석탄이 다량으로 쌓이고 정기적으로 190m 길이에 달하는 선박이 입항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 밖에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북한 유조선이 직접 러시아 항구에 입항해 정제유를 선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한국 남해 해상을 지나던 선적 미상 선박 선라이즈 1호를 억류했는데 한국 언론은 이 선박이 러시아를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북한을 경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선라이즈 1호에는 석탄과 철광석 등 대북 제재 금수품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러 간 새 조약 체결 등 양국의 관계 강화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러 밀착이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으며 관계를 격상하는 데 대해 나토 사무총장이 관련 주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공보실은 3일 VO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최근에 에스토니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과 캐나다 공식 방문을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나토 본부에서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거론했습니다.
We will also address our global partners, especially our Indo-Pacific partners and the European Union. The war in Ukraine demonstrates.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북한이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은 지역적인 것이 아닌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9일 캐나다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y are supporting each other in a way we haven't seen before. Until recently,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까지 러시아는 적어도 유엔 안보리 결의 중 일부를 지지하며 제재를 가하고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제동을 거는 등 북한과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여기서 점점 벗어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푸틴이 북한에서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하고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토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75주년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도 공식 초청됐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지난달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미한일 3국 간 동맹관계를 더욱 긴밀히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anything, what we'll see is a tightening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 Japan, and Korea.
차석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방북한 것과 관련해 양국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면 미한일 3국은 더욱 공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더 통합되는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아시아 협력국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스티븐 세스타노비치 전 구소련 공화국 주재 미국 대사는 3일 이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의제의 모든 주제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세스타노비치 전 대사는 이날 VOA에 나토와 그 파트너들은 유럽과 동아시아 안보가 깊이 얽혀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거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주로 유럽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하지만 각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문제와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Most of the issues will focus on European security. And in particular, Ukraine's relationship to NATO.
그러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성공한다면 동아시아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AP4 국가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는 정치적 상징성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ey will talk about deliverables. And of course, South Korea has been.
세이모어 전 조장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군사 지원을 해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회의에서 그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스타노비치 전 대사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군사 원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원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한국은 미국의 탄약 재고를 보충하고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역량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돕는 중요한 파트너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들의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at it will be more of an issue that comes up in conversation and in broader analysis as opposed to being
오헨런 연구원은 북러 협력이 그 자체로 심층 분석의 주제라기보다는 대화와 광범위한 분석에서 대두될 것이라며 나토와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을 수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한 유용한 상호작용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협력국들이 나토 회원국들과 중러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see this new emerging axis of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and two of those countries are very close to South Korea.
오헨런 연구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새롭게 부상하는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중 두 나라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이들에 대한 대응은 미국과 동아시아 주요 파트너들 간 잠재적 협력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수 있다면 러시아도 중국을 도울 수 있다며 러시아의 특정 역량이 향후 동아시아 시나리오와 더 관련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따라서 나토 정상회의에 아태 4개 협력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는 것은 동맹과 아태 협력국들의 관심 영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is to celebrate this 75th anniversary as a reaffirmation of the commitments made.
프르지스톱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75주년을 기념하면서 창설 당시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대서양의 안보 측면에서 광범위한 동맹 협력과 국제 환경 측면에서 앞으로도 나토의 중요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유럽 대서양의 안보에 초점을 맞춰온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 안보 환경이 점점 더 통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외에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 정상도 공식 초청됐습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도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초청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캐나다가 지난 7월 1일 북한의 새로운 유형의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2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최근 북한이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런 행동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닷새 만인 지난 1일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발표가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선대보다 이른 나이에 김 위원장 우상화를 전면화해서 대내외의 수령체제 안정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 제재와 경제난 등은 우상화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초상 휘장을 가슴에 달고 참석한 간부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초상 휘장을 착용한 해당 사진은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단독 초상 휘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인 2012년 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를 북한 내부에서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초상 휘장은 북한에서 일반 주민부터 최고위층까지 가슴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대표적인 김 씨 일가의 우상물입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집권한 지 12년이 된 김 위원장의 우상화 작업이 전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상화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단독 초상 휘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우상화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 체제 아래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는 집권 이후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집권 10년 차를 맞으면서 우상화 수준의 가시적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0월 당 중앙 간부학교에서 기념 강연을 하면서 새로운 당 건설 5대 노선을 제시했고 비슷한 시기 연포 온실 농장에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려진 첫 모자이크 벽화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단계가 권력을 장악하고 제도적 지위에 걸맞는 지도자로서의 우상화 첫 단계를 지나 사상가적, 시대사적 지도자로 절대화하는 두 번째 단계로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전면적 우상화가 선대 지도자들보다 이른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경우 초상휘장이 1970년 집권 25년 차를 기념해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 주석의 나이는 58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휘장은 1992년 2월 그의 생일 50주년을 계기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올해 나이는 40살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수령체제가 3대 세습을 거칠 정도로 장기화하면서 새 지도자에 대한 전면적인 우상화 시점이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세습이 거듭되면서 엘리트 참모들은 최고 지도자를 절대 군주로 떠받드는 일종의 귀족 계급이 됐고 이들은 선대 지도자 시절처럼 우상화 작업을 하는데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새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고 명예교수는 김 위원장의 딸 주혜가 일찌감치 후계자로 주목받을 만큼 공개 행보에 나서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숭배라는 게 밑에 떠받치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과잉충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후계의 조기 공식화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김정은 절대주의 체제로 가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은 전형적인 만기 칠남형 지도자, 즉 하나부터 열까지 현안을 직접 챙기는 스타일로 보인다며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아도취적인 성향 때문에 일찌감치 자신을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반열에 스스로 올려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위대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전원 의원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성과가 좋다. 그러나 지금 농사는 초반이고 이 물가라든지 환율은 지금 최악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실제로 자기가 충분히 선대 위상에 올라섰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조선임 연구위원은 선대 지도자들이 우상화를 본격화했던 시점보다 김 위원장의 현 시점은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사회 대북제재, 대남 정책에서의 민족과 통일 개념 지우기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혼란 등 우상화 효과를 떨어뜨릴 불안 요인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 우상화가 선대 지도자와의 차별화를 함께 부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태양절과 광명성절로 부르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명칭을 올해부터 바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김 위원장 우상화를 전면화하는데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등 외부 요인이 자신감으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물출 교수는 우상화 작업은 최고 지도자의 실질적인 성과가 뒷받침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북한은 동맹 수준의 조약까지 체결한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우상화를 한층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전례 없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을 토대로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자신감에 토대로 해서 우상화의 속도를 더 높이고 또 우상화의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전면적 우상화가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대미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를 정비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우상화 작업은 기본적으로 대내 정치 성격이 강하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의 절대 권력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만드는 게 대미 협상에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사상 형식으로 절대적인 지위를 이미 확보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끔 해서 사실상 북한 내부의 어떤 균열이나 사회적 이완이 없는 것처럼 이제 뭔가 외부에 보여지는 거를 노렸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북한은 앞으로 핵 보유국 선언을 기반으로 정치와 외교,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의 김 위원장의 행보를 업적으로 치장해 대대적인 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을 위대한 사상가로 치켜세울 김정은 주의를 공표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과 노동당 규약 등을 바꿀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제재 하에 있는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유엔 결의에 따라 자산 동결 대상이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중국 항구에 입항 기록을 남긴 선박은 갈마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따르면 갈마호는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5분경 산둥성 룽카오항에서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직전까지 룽카오항 부두에 접안했던 갈마호는 약 15분 뒤 선체를 돌려 이 지점을 빠져나갔으며 약 1시간 뒤인 오후 6시엔 룽카오항을 벗어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 북한의 운송회사인 평천시핑앤마린을 제재하면서 이 회사가 소유한 지성 8호 등에 대해선 자산 동결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지성 8호의 이름을 갈마호로 바꿨습니다. 갈마호가 여전히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항구로 운항이 금지됐지만 이날은 한반도에서 약 500km나 떨어진 룽커우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갈마호에 대한 입항 금지나 자산 동결, 즉 억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갈마호는 룽커우항을 출항한 지 약 하루 만인 1일 오후 6시 20분경 북한 남포항 인근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자산 동결 대상이지만 전혀 저지당하지 않은 채 무사히 귀환한 사례를 또다시 남겼습니다. 갈마호가 북한 해역을 넘어 운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성 8호라는 이름을 달고 중국 산둥성 동쪽 끝자락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해상을 운항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엔 산둥성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던 중 위치 신호가 사라져 중국 입항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은 다른 나라 해역에 진입하기 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끄고 운항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노골적으로 중국 항구에 입항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갈마호의 중국행 목적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중국 당국의 입항 허가는 분명한 제재 위반입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2일 BOE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은 제재 지정 선박으로 압류돼야 한다며 안보리 결의 2270호 1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 vessel subject to asset freeze, a designated vessel, should be seized. That's what asset freeze means.
이어 중국 정부의 가장 좋은 결정은 입항을 거부하는 것이었겠지만 입항을 허용한 만큼 관할권 내에 있는 이 선박을 압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중국이 제재를 집행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2018년까지 안보리의 모든 나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제재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라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세계 난민 현황과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을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 구름 많이 끼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3도 분포,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4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 평양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1도에서 19도 예상됩니다. 안주와 남포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안주 기온 19도에서 27도, 남포 21도에서 27도입니다. 신의주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 최고기온 28도입니다. 중강과 강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중강이 17에서 28도, 강계는 18에서 3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는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기온 21도에서 28도입니다. 개성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21도에서 29도 분포. 사리원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기온 21도에서 29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보겠습니다. 함흥, 신포, 장진,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기온은 20에서 34도, 신포는 20에서 29도, 장진 13도에서 24도입니다. 해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15에서 25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 20에서 33도, 청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9도에서 26도 예상됩니다. 선봉과 삼지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선봉은 18에서 26도, 삼지연 11에서 2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m, 먼바다에서는 3m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다가 1m로 낮아지겠고 먼바다에서는 1.5m를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을 위해서 단파 5,875, 9,370, 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필리핀에 배치한 최신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철수한다고 필리핀 군사당국자가 4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현지 매체들과 스트레이트 타임즈,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군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인 타이폰 중거리 화력 체계를 오는 9월까지 철수할 계획이라고 필리핀군 대변인 루이 데마알라 대령이 이날 말했습니다. 데마알라 대령은 타이폰이 계획대로 9월까지 어쩌면 그보다 이른 시점에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될 것이라고 밝히고 훈련 목적으로만 그동안 이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신형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4월 미군이 필리핀 배치 사실을 밝힌 뒤에 이어서 진행된 미-필리핀 연례합동훈련 발리카탄과 살랑립에서 사용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 1987년 옛 소련과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체결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탈퇴한 이후에 첫 번째 중거리 미사일 체계 배치 사례였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은 타이폰 배치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둥진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사안을 놓고 인내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등부장은 아울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영내 안보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결국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극심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군이 이번에 필리핀에서 타이폰을 철수하는 이유 그리고 철수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진행된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서방의 견제에 공동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현 세계 정세가 한 세기 만에 전례 없는 급격한 변화의 직면에 있다고 밝히고 SCO가 역사와 공정, 정의의 관점에서 올바른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SCO 회원국들이 간섭과 분열이라는 현실적 도전에 맞서 더욱 단결하고 외부 간섭에 공동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한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미국을 겨냥해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라는 현실적 리스크를 맞아 우리는 발전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SCO가 서방의 견제에 맞선 기구가 돼야 한다고 이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다극 세계가 현실이 됐다며 SCO 회원국들의 안보 보장이 SCO 내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SCO 회원국 정상들은 의장국인 카자흐스탄 측의 제안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이 악화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다수 민간인 사망과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를 야기하는 행위들을 비판하는 아스타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언급도 선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SCO의 옵서버 국가로 참여했던 벨라루스가 이번에 SCO의 정식 회원국으로 합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대선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선거운동 담당자들과의 전화회의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의 면담에서 재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아무도 나를 밀어내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이 경쟁에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주지사들의 면담에는 주지사 10여 명이 직접 참석했고 일부는 화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 뒤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등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항상 우리를 지지해줬다면서 우리도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의 미 공군기지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처음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일본 내의 공군 자산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계획에 따라 미 공군은 미사와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F-16 항공기를 F-35 전투기 48대로 교체하게 됩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